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은 그 실제로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정식 재판은 로마 총독 그 벨릭스가 열었고, 2년 동안 이 구금된 이후에 총독이 베스토로 바뀌면서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이 정식 재판 과정에 이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를 했죠. 지금 장면은 이 새로 임명된 총독 베스토에게 이 아그리파 2세가 뭐 어쨌든 총독이 새로 임명되었으니 인사로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사로 온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뭐 반은 유대인인 셈이니 혹시 이 유대인에 대해서 뭐더잘 알겠다 싶으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혹시 자기한테 또 좋은 충고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 지금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장 뒤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그 사전 조율인 상태입니다. 우리도 왜 정식 재판하기 전에 이 판사가 이 검사와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따로 미리 좀 조율을 해서 재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전 조율하는 작업입니다. 이 2절 끝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풍습을 무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교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임을 밝힙니다. 이거 바리새인도 보통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파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였고 율법주의에 철저한 자였다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그 안에 계파가 있어가지고 어떤 계파는 엄청 엄하고 뭐 이게 엘리트주의였던 반에 어떤 파는 또 느슨하고 뭐 지식에 대한 열심이 없고 이랬습니다. 그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교단도 다 다르고요. 뭐 신자들도 가지각색입니다. 이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게 한다고 해서 이 나일론 신자라는 말도 있고요. 뭐 신자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 가나안 신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엘리트였던 것도 아니고요. 율법에 엄중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느슨하고 이 설렁설렁한 이 바리새인들도 뭐 그런 대로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를 믿을 때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열심이었어요. 이 바울의 사람 성향이 원래 이랬던 겁니다. 이 열심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사람 성향이 믿음 때문에 꼭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살다 보면 뭔가 하나의 열심인 사람이요. 진짜 다른 걸 해도 열심인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성향이란 게 있어요. 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 그 기독교 개종해도 열심을 냅니다. 뭘 해도 그 열심인 성향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향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다른 종교도 설렁설렁 믿었던 사람은 그 기독교로 개종해도 설렁설렁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는 모습이 사람의 성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한 사람의 성향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부지런하고 무슨 일에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부처를 믿거나 그 알라를 믿어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뀌지만. 하지만 이 타고난 성품이 좀 느긋하고 또 여유로운 사람들, 뭘 해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아, 어찌 저렇게 느긋하고, 어찌 보면 그것도 막좀 열심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게을러 보이기도 해요. 저런 사람. 이거는 성품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좀 유심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성품의 문제에다가 믿음을 들이밀어서도 안 되고, 믿음의 문제에다가 이 성품을 들이밀어서도 안 됩니다. 육상선수한테 수영 가르치면요. 아마 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한평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인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음악도 그렇지요. 그 악기 하나 잘 다루는 사람은요, 다른 악기 금세 배웁니다. 근데 하나도 그러니까 못 다루는 사람이 하나 막 시작해가지고 낑낑거리는 것보다 악기 이미 한 두세 개쯤 하는 사람이 한두 개더 배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를 때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 과목 다 A 받고 열 과목 잘하는 아이들은요, 11번째 과목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어디에 내기를 해야 된다면 그 학생한테 걸어야 됩니다. 예. 열 과목 A 받은 애는 11번째 과목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한 과목도 막 엉덩이가 막 들썩거려가지고 막 힘든 아이들은 이한 과목만 진짜 니는 10시간 동안 그것만 해라 해도 다른 과목도 그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죽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타고난 천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믿음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이 바울과 같이 불같은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막 유대교를 믿었을 때도 막 자기가 막 기독교인들 다 잡아 끌어내 죽이러 다닐 정도로 열심이었고요. 예수를 믿어서도 또 이렇게 불같은 성격으로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런 불같은 성격으로 일하는 바울 같은 자들이 있지만 또 조용히 뒤에서 작은 일로 성실하게 섬긴 이들도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나바 같은 이들이지요. 좀 그 좀 뒤처지는 사람들 좀 보듬어 줄 줄도 알고 뭐 이해심도 넓고 뭐 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 같은 이들, 이런 이들도 좀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하고 너그럽고 좀 품어줄 줄 알고 이런 뭐 물론 막 불같은 열심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개인의 성품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다 바울 같은 그 성품으로 물불 안 가리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좀 느리고 게을러 보인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성향입니다. 이 막 열심히 사람들은 조금 느리면 이 사람 막 게으르다 이런 생각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막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건데 뭐 이 억울한 일을 좀 당하는 거지.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형식이 다르니까.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요. 이어지는데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 된 자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그저 이 종말론적인 것으로 아주 먼 훗날에야 이 성취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일어난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아 이거를 막 내가 어떤 것을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이것을 막상 실제로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아 우연히 그랬거니 하고 바울은 이런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 눈앞의 일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먼 훗날에 부활을 믿는다. 그것만큼 이 넌센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못 믿으면서 이 나중에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떻게 방법이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12절부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누가는 아무 목적 없이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건들을 편집해가지고 뭐 어떤 거는 2년에 걸친 그 일들을 한 4, 5절에 압축해서 적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10일 동안 일어난 일을 한두 장에 걸쳐 적기도 하고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 모두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조점은 바울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사명입니다. 앞의 두 번에서는 사실 그 바울이 밝은 빛을 보고 막 어떤 눈이 멀고요. 음성을 들은 기적적인 만남, 그래서 뭐 눈을 뜨기 위해서 막 아나니아를 찾아가고 이러한 그 자기의 간증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 간증을 하지 않죠. 여기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자기 눈이 멀고 뭐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본인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 이 바울은 환상이나 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그의 체험은 몹시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14절에 말하듯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던 소리는 자기 모국어였어요. 자기가 흔히 쓰는 그 모국어, first language지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러니 사우라, 사우라라고 나옵니다. 바우라, 바우라 하지 않았어요. 사우라, 사우라. 이 로마식으로 만약에 라틴어로 그 하늘에서 음성을 들렸으면은 파울로스, 파울로스, 파우라, 바우라 이렇게 불렀어야 됐는데 자기 모국어 first language로 불러요. 히브리식으로. 사우라 사우라. 그리고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말이 추가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리기가 네가 고생이니라. 에이 가시채라는 게 가시 박힌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줬지만 쇠 가시가 박힌 그 가죽 채찍 아닙니까. 그 채찍을 막 자기 발로 차면은 뭐 자기 발만 아프지. 네 발만 아프다는 말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주먹 쥐고 막 벽을 쳐봐야 자기 손만 다친다라는 말이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다닌 이 바울의 행동을요. 주님은 단 한마디로 평가하셨습니다. 네 손만 아프다. 네가 지금 내 핍박하고 다녀봐야 네 손만 아프다. 이 신자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고 하는 이런 일들요. 뭐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대적하는 이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네 손만 아프다. 가시째 뒷발질하기가 니게 고생이니라. 니 손만 아프다. 그래 봐요. 다 그들에게 자기 손만 아플 따름입니다.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손만 다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작 다치는 것은요, 주님의 교회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자들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손이 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닥에 엎드린 바울을 일으키시죠. 16절을 보니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이는 이제 너에게 할 일을 줄 테니 힘을 내서 들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증인 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해 보내겠다 하시지요. 그렇게 보내는 이유 18절에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18절의 핵심적인 동사 세 가지거든요. 첫째, 눈을 뜨게 하다. 둘째는 돌아오게 하다. 셋째는 기업을 얻게 하다. 이 복음전도의 핵심적인 요소 이 세 가지의 동사입니다. 눈을 뜨게 만드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선물 받게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정확히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눈뜨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게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금 거둬가지고요, 그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자선이 전도가 아닙니다. 요즘 그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가 항상 그 원래 좀 부작용이 일어나면 반대급부가 항상 좀 기본적으로 강조돼야 되는 것보다 훨씬 강조되는 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 교회가 자선에 힘써야 된다, 뭐 없는 이들의 이 정치적인 대변인이 돼줘야 한다는 등등. 이 맞는 말이지요. 그 핵심 요소가 다 빠진 겁니다. 신자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죄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선물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 자선이 이루어지고 뭐 정치적인 그 소수자의 입장에서 대변이 되고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명의 사명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 전합니다. 바울이 온 유대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후반부지요. 우리는 계속 이어지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20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마음이 강팍한 자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건 어떻게 쉽습니까? 그 우리 특별히 일본에서 그 유명한 그 국화와 칼 같은 책에 보면 나오죠. 그 수치의 문화. 수치 문화. 이 동양인, 특별히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는 이 수치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죄책의 문화가 아니라 잘못을 하면은 아 내가 이 잘못이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걸 생각하는 문제지 안 들켰을 때 내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동양에 이 전도를 하러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 우리의 문화가 좀 그렇다는 거죠. 안 들켰을 때 부끄러워하는 문화이지 안 들켰는데 나 혼자 막 괴로워하는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수치의 문화가 아니라 그 죄책의 문화지요. 이 남한테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자기의 양심으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문화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 인정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잘 있습니까? 제가 감옥에서 쓴 수기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여기는 그러니까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억울한 사람만 있다. 죄인은 없다. 야, 적어도 감옥에 갔으면은 어쨌든 마땅한 죄를 인정받고 좀 사회적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걸 좀 인정받은 셈 아닙니까? 이게 뭐 몇 년 받고 교도소 들어가면은 그래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막 억울한 자들만 있대요. 목사님들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들 그 보면은 늘 하면은 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것보다 나는 억울합니다. 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막 넘친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그 뭐 살인한 사람도 뭐 억울하다고 하고 막 강도짓 한 사람도 억울하다 하는데 특별히 그 성범죄에 그 연루된 사람들, 뭐 성추행이나 뭐 성폭행이나 이런 데 연루돼서 감옥 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열이면 열 다 억울하다는데 자기 뉘우치기보다는 아 그 여자 분명히 나한테 그 윙크 했는데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막 다 억울하다. 이 죄인은 없고 억울한 자들만 있는 것이 감옥이죠. 그만큼 회개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런 고비는 넘긴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뭐 부끄럽지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의롭지 못해도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도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울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는 이 부분이죠. 20절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 선포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입니다. 신자들은 회개 잘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은 회개한 일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친 자가 진심으로 회개한다 합시다. 그 진심어린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지요. 뼈저린 후회. 내가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내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재범 이렇게 되면 더 형량도 더 높지요. 똑같은 범죄하면은. 과거를 후회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가 들어가고 그 행동이 들어가는 거죠. 가족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자 회개한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내가 이 가족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죠. 비싼 학비 낸다고 이 수고한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맨날 이 큰닝이나 일삼고 뭐 어디 연애만 하고 막 술과 오락만 탐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막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한다는 것. 무슨 뜻이냐? 이제 그 학업에 정진하는 성실한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로 우리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복음의 반절, 즉 이 회개만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이 반토막난 물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그 한 마리 온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반절의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런 일이 뒤따를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뭐 죄인이지요, 우리가. 좋아요. 뭐 주님은 죄인을 모르십니다. 회개합니까? 뭐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10살 아이한테는 10살짜리 거 기대하죠. 20살짜리한테는 20살 그 청년의 합당한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아이들 꼭 있죠. 10살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 꼭 있고요. 20살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 꼭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70살, 뭐 80살 노인에게는 또 그 나이에 합당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 노인들이 그 수준에 못 미칠 때 그 노인들의 모습에서 실망합니다. 또는 그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님을 실망시키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참 이 가슴이 설레고 합니다.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볼 수 있도록. 못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못 봐서 그런 게. 보면 안 그럽니다. 보면. 자기가 좋은 거 보면 그 좋은 게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 어떻게 그걸 팽개칠 수 있습니까? 못 봤으니까. 자기들이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